같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일이 되게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 신실한 종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종은심이 부족하오니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지식을 함께 정리하며 정립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론의 다섯 번째 큰 주제인 창조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이죠. 물론 기독교 진리의 모든 내용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고 기본적인 그런 사실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 창조는 세상과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1절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6일 동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다 무로부터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다 매우 좋았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시나 비유의 문체가 아니고 명백히 역사적 서술이며 또한 역사적 서술의 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계시에 의존하여 알고 믿어야 할 주제입니다. 자,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었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성부에 의해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 사역을 주로 성부께 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자와 성령께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다는 건 창조의 일이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그로 할때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1장 14절에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정확히 번역하면 그에 의해 창조되되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역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행위다. 창조하신 때,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하신 때를 태초에라고 말씀하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히브리어 베레시스라는 말은 단순히 맨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인류 역사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인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되며 사람의 시간 개념도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태초 이전은 시간의 이전, 시작 전이며 그것은 곧 영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세계는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다기보다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를 영원 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신 상태로 계셨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단순히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간 혹은 비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창조의 6일은 비록 어떤 정통적 신학자들이 지질학의 진화론적 가설들의 영향 아래 그것들을 긴 시대들로 보았지만 24시간의 하루들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날이라는 히브리어 요음이라는 그 말의 기본적 의미가 24시간의 하루이며 둘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여섯 번 반복되는 표현이 24시간의 하루에 가장 적합하며 셋째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제7일이 문자적 하루이므로 그 전에 6일들도 문자적 하루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사에 가시고 7일에 쉬셨다. 7일이 하루니까 6일도 하루에 24시간 하루 6일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의 6일을 24시간의 문자적 하루들로 해석한다면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 사이에 긴 시대 간격이 없죠. 6일이니까 제 6일 때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으니까 긴 시간 간격이 없으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시간은 성경에 근거한 문자적 연대 계산에 의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에 근거해서 거기 보면 저 연대가 나오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11장에 가면 예, 아브라함까지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담 후 1948년부터 2123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을 우리가 한다면 아담 후로 계산하면 1948년부터 2123년경이라고 추정됩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32절과 12장 4절에 근거해서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지 않는데 70세에 낳았다고 할 때 지금 그 말이고 만일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연대는 아담 후 더 60년이 더 밀려서 2008년부터 2183년경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아담을 데라가 70세에 낳았다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연대 계산을 하면 아담 후 1948년부터 23년경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갔고 그때는 아담 후 2238년경, 그렇죠? 야곱의 나이와 아담, 이삭 나이들을 쭉 우리가 계산하면 할 수 있죠. 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즉 아담 후 거기에 430을 더하면 되죠. 2668년 경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하고 지금 연결되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증거하였으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은 아담 후의 3148년 거기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니까 아까 출애굽 연대 아담 후 2668년에다가 480년 더하면 되죠. 그럼 3148년 경이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연대를 보통 주전 970년, 이제 주전으로 계산하면 970년부터 931년 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우리 학자들이 보는 연대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 솔로몬의 통치 4년은 주전 967년 경이 되고 그 주전 967년경에 아까 우리가 계산한 아담 후로 계산하면 3148년이 되니까 그러면 그 더하면 되죠. 3148 더하기 주전이니까 967년을 더하면 아담의 창조 연대고 태초의 연대가 나올 수 있죠. 6일 문자적 6일 창조의 창조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러면 그 태초는 주전 4115년경이 된다. 그러면 인류는 그렇게 너무 뭐 수십만 년이 아니고 또 지구의 역사도 수십억 년이 아니고 성경의 연대는 아주 짧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주전 4115년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60년이 더 뒤로 가니까 결국 연대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4175년, 15년에서 60년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방법,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란 하나님께서 아무 기존 재료의 사용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므로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아무것도 아무 재료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계는 그 자체가 영원하거나 다른 어떤 영원한 물질적인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로마서 1장 20절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은 불러지는 창조하시는 무로부터의 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무로부터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혹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장 28절 다 합치면 11번의 말씀이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만물이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게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1장 3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처음에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말씀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었다고 봅니다. 창조의 대상 무엇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제목이 아니고 창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즉 그것은 제1일 창조에 포함될 것입니다. 원문 2절의 시작에 왜 라는 그리고 혹은 그런데 라는 말은 2절 말과 2절에 언급된 땅과 물, 2절에 보면 땅이 나오고 물이 언급되죠.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단지 제목이 아니고 첫째 날에 실제 창조 사역에 대한 언급임을 증거합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3절 이하의 내용과 분리시켜 생각할 것도 아닌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천지가 천사들의 타락으로 파괴되어 2절에 언급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므로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재창조하셨거나 회복하신 것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창조사건 해석에 대한 회복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천지 창조의 6일을 살펴보십시다. 살펴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공간, 땅의 원소들과 물, 그리고 특히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아마 이날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말씀하는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이미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천사들은 그 전에 곧 첫째 날에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혼돈과 공허, 흑암, 수면 등의 묘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처음 상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공간과 땅의 원소들과 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 상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죠. 많은 양의 물이 있습니다. 지구 대기층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약 14조 4,560억 톤, 우리 과학자들의 책에 보면은 14조 4,560억 톤이며 또 바다와 육지에서 증발하는 수증기 양은 연간 1년에 약 519경 톤이라고 합니다. 경, 조회가 예, 경입니까? 예, 조, 경 톤, 519경 톤. 이것은 1초당 약 1조 6,457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엄청난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 폭우로 쏟아지는 것이죠. 예, 홍수가 날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이 모여 바다가 되게 하셨고 무티 드러나 땅이 되게 무치 드러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땅에는 각종 식물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식물들은 풀과 채소와 과목으로 분류되었죠. 풀, 채소, 과목. 예. 또 각기 종류대로 혹은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됩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그것들이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해석을 하죠. 그러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과학적 가설들에 조화시키려는 성경의 단순한 조화시키려고 성경의 단순한 보도들을 수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과 하늘의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각종 동물들, 즉 가축들과 기는 것들과 들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이 다섯 번 더 나오며,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는 그런 표현들, 각기 종류대로 혹은 그 종류대로라는 이런 유의 표현이 모두 열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의 종들의 기원, 모든 종들이 하나에서 기원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성경의 증거는 각기 종류대로, 모든 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모든 물고기들도 새들도 동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섯째 날의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니고 상호 보충적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자세히 서술합니다. 또 2장은 1장에 보충하여 사람들, 사람뿐 아니라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도 흙으로 창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보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창조는 일단 6일 창조로 끝났다고 봅니다. 자, 천사들의 창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의 세계도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천사들을 말하죠.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창조됐다는 말씀이죠. 시편 148편 2절 5절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 즉 천사들을 말하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할렐루야죠. 천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다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천사들이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 세계를 가리키고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도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천사들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천사들은 천군, 즉 하늘의 군대로 불립니다. 그들의 수요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가 많다는 말이죠. 만만 천천. 천사들은 하늘의 거주자이므로 아마 첫째 날 하늘과 함께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주위에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욥기 38장 7절에 나왔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천지 창조 이전은 영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창조의 6일 이전에, 즉 영원 전에 창조되었다고 볼 근거나 이유는 없습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영입니다. 천사는 영이므로 물질적 몸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남녀의 구별도 없고 영이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일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은 볼 수가 없는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처럼 결혼이 없다는 뜻이죠.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처럼 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상 천사가 때때로 사람처럼 나타나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임시 사용하신 초자연적 사건들이었습니다. 또 천사는 제한된 공간 안에도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귀신들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나와 거의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간 것을 보면, 그 군대 귀신의 사건이죠. 그 치료하신,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것을 보면 한 사람 속에 거의 2,000명의 천사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한 사람의 육체 속에 2,000명의 천사가, 거의 2,000명 되는 천사가 들어갔구나 싶은 그런 사건이죠. 수가 제한된 공간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구나. 천사들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도덕성도 가집니다. 이성적 도덕적 성격은 영의 특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이 알고 모르고, 지식이 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해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살펴보기를. 천사들에게도 지식이 있다. 이성적 지식이 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사들을 거룩하다, 도덕성이 있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천사들이 악하기도 하다. 마귀와 악령들이죠. 천사들은 능력이 많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런 표현이 있죠.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능력이 있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준 것이 천사다. 능력이 있죠. 천사가 영으로 열쇠를 착착하게 열 수 있게 그렇게 하였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쇠사슬이 그 몸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몸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쇠사슬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천사들의 권세가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 천사는 권세가 있는 영이로구나 깨닫게 됨. 천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사들은 악한 선사들 말고 말이죠.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돼. 선사는 그 직무에 따라 몇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죠. 그룹들 여러 명의 천사라고 보입니다. 그룹들 케루빔 히브리 말로 소위 이건 그룹은 호위병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출애굽기 25장 18절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게 했죠. 그 속죄소를 싸고 마치 호위하듯이 있는 천사의 형태죠.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요.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 들어서 하나님의 이동,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죠. 그것도 복수로 나오죠. 세라핌, 스랍들,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 찬양대 천사입니다. 또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및 권세들 등의 명칭들은 천사 세계에서의 어떤 권위의 등급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가브리엘과 미가엘 등은 천사들 가운데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직무를 가집니다. 다니엘 8장 9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천사죠. 스가랴서에는 여러 번 내게 말하는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인으로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다니엘 10장 또 유다서 9절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장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천사, 전사인, 전쟁을 잘하는 전사인 천사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심판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죠.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고 1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린다는 말은 섬기는 그 말이죠.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시편 34편 7절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 도다. 그들을 구원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를 지키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저희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소자 한 명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뵈옵는다. 천사가 성도를 섬기는 자이므로 사람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죠. 자, 끝으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 충족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영광을 온 우주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인생이다. 또 주의 백성들이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힘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다 나왔고 창조하였단 말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라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신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지만불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행복은 창조의 부수적 목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라는 목적만 창조 세계의 현실에 맞죠. 사람들의 일부는 현실적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다 적용될 수 있죠.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해서 창조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기적 행위이거나 그의 어떤 결핍을 보충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완전 충족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창조를 부정하는 몇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고 마칩시다. 첫째로 물질이 영원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질 영원설이지요. 세상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는 유물론이나 또 세상에 정신과 물질의 두 영원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원론 등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적이지도 자존적이지도 못한 물질이라는 아무 감각이 없는 물질이 영원하다고 보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또 그 물질에서 이 오묘막측한 세상이 나왔다는 것은 더욱 불합리합니다. 물질 영원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막연하게 무엇이 영원전부터 있었을까? 물질일 거야. 이런 막연한 상상에서 나온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증거하며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많은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포함하여 세상이 신에게서 유출되었고 그 둘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신이나 또 신에게서 유출된 세상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니 큰 오해를 했습니다.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이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무한한 차이입니다. 유출설은 만물이 신이라는 일종의 범신론, 우리가 전에 계시를 말하면서 범신론이라는 걸 생각했죠. 만물과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의 총화가 총체가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 불과 일종의 그런 범신론에 불과하다. 셋째로 물질 영원설에 근거하여 생명이 자연 발생했고 가장 단순한 종류로부터 점점 더 복잡한 종류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죠. 진화론은 물질 영원설하고 같이 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질 영원설이 아까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했고 또 생명의 자연 발생, 생명이 물질에서 어쩌다가 자연이 발생했다? 생명의 자연 발생이나 진화의 생각들은 결코 확실한 객관적 근거를 가진 과학적 이론이 아니고 무신론자들이 가지는 가설적 신념들에 불과합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지 생명 없는 데서 생명이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다는 것이 아마 과학자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생각이지요. 종들의 기원에 관한 소위 찰스 다윈의 명제들은 어느 것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반박하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였다는 가정은 단 하나의 신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에 대한 그런 반박이지요. 더욱이 사람의 독특한 인격성, 도덕성, 종교성 등은 진화의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 속에 인격성이 있습니까? 도덕성이 있습니까? 종교성이 있습니까? 원숭이 속에 없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진화되어 갖고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생명들의 기원과 그 움직임들은 무신론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신비일 뿐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진리와 진화론을 조화시켜 보려는 둘 다 믿어보려고 하는 타협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유신진화론 이름이 유신론이면 유신론이지 창조론이면 창조론이지 유신진화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는 진화의 개념과 결코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화론 자체도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순전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유신 진화론이란 세상의 불신앙적 진화론과 타협하는 매우 위험한 잡종에 불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무로부터 천지 만물과 천사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천지 창조의 6일은 각각 문자적 하루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창조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천지 창조의 진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만큼 강의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진리를, 창조의 교리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믿는다 하지만은 다 확실히 믿고 견고하게 믿고 또 창조에 관한 성경에 증거된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고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